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구보다도 자신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러나 은혜를 받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의 고백을 보면 13절에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사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을 섰고 또 초대교회 신자들을 박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이 괴수라는 말은 우두머리라는 말이죠.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아주 죄인 중에 괴수다, 우두머리다, 그런 자신의 고백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죄인인 자기를 신임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귀한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시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직분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그는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환경을 보면은, 현재 환경을 보면은 바울은 감사할 형편이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불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불평을 극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면 뭐 그렇게 감사할 일이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두십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불평거리를 감사로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늘 생각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께서 나를 이렇게 낳으셨을까? 키도 작고 못생기고 또 뭐 그렇게 배우지도 못하게 하고 왜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과거입니다. 그 과거를 지금 불평한다고 해서 돌이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어떤 사건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불평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건을 불평과 불만의 눈으로만 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좋지 않은 상황이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눈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특히 디모데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의 노년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뭐 도둑질을 하거나 무슨 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직분을 받아서 복음을 전거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그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직분을 주셔서 이렇게 노년에까지 힘들게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를 않았습니다. 비록 내가 어려움을 겪지만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전에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꾼이었지만은 이런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직분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을 겪기도 했지만은 또 말이 어눌하다고 교인들에게 비난을 듣기도 하지만은,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믿음의 사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로 해석을 해야만이 발전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흔히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첫째는 상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 상대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아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잘생겼고 또 저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어 있고 더 출세를 했고 돈도 더 많이 벌었어.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내가 뭔가 더 낫다면은 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좋은 해석에 따른 감사가 있습니다. 지난 일들을 좋게 해석함으로써 생기는 감사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낳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도 여러분 미국에 와서 집을 가지고 자동차를 가지고 출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널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이 환경을 불평으로 해석을 하느냐 감사로 해석하느냐 여기에는 천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절대적인 감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영적인 감사입니다. 불행하거나 현재의 아픔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주셔서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바로 그런 감사를 했죠. 자신을 생각해보면 핍박했던 사람이고 회방꾼이었고 포행자였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사도로 삼아 주셔서니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 때문에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을 바울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성숙한 성도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로 모든 것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감사로 모든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것은 물에 새겨요. 그냥 다 흘러버리고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요만한 거 한 가지 나를 섭섭하게 한 것은 그건 가슴에 돌에 새겨요. 두고두고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지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마음에 악한 감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은가 하면은 배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사랑과 신뢰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열두 제자로 이미 선택받은 이 자체가 벌써 귀한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서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입니다. 아주 셈이 빠른 사람이죠. 요즘 말하면 CPA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 일행의 모든 재정 문제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가룟 유다에게 맡겼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신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 어떻게 합니까? 은 30을 받고 돈 그 조금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참 배신한 사람이죠.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양심의 가책은 받아요.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택합니다.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배신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하게 되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죠. 때로는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내가 책망받으면 어떡하나 이걸 미리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어느 임금님에게 아주 예쁜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고개를 끄덕끄덕 거는 이거밖에 못해요. 그냥 끄덕끄덕만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생각하다 하루는 방을 붙였어요. 내 사랑하는 이 강아지에게 도리도리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강아지에게 도리도리를 가르치는데 강아지가 도리도리를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오더니만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금님이 자네 자신 있는가? 도리도리 할 수 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랬더니 아이 물론입니다. 한번 시작해보게. 그랬더니 이 도전자가 그 개를 갑자기 주먹으로 한방 날렸어요. 아 그러니까 갑자기 얻어맞으니까 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깨갱거리면서 임금님 뒤로 숨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도전자가 개를 보면서 너 한 대 더 맞을래? 그랬더니요 강아지가 도리도리하면서 안 맞겠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상을 두둑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 후유증이 생겼어요. 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 강아지가 그 다음부터는 이 도리도리만 하지 끄떡끄떡을 못해요. 그래서 또 임금님이 방을 붙였습니다. 이번에는 이 끄떡끄떡을 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에보다 도리도리 때보다 더 큰 상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끄떡끄떡을 시키는데 이 개가 잊어먹고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도리도리 시켰던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한마디를 하고 갔는데 그 사람이 두둑한 상금을 챙기고 갔다 그래요. 뭐라고 했을까요? 너 끄떡끄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랬더니 하, 안다고 끄떡끄떡 하더라는 겁니다. 이 짐승도요 말 안 들으면 얻어맞는 걸 알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 멋대로 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얻어맞기 전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기억을 하고 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회방자요, 핍박자요. 정말로 참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포행자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사도의 직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13절로 15절 다시 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믿기 전에는, 부름받기 전에는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회방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이와 같이 구원받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서 이 사도의 직분을 행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떤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사도 바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어거스틴이나 혹은 루터나 칼빈이나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마음에 뭐가 있느냐? 죄의식이 있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어떤 죄인이었던가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기 때문에 은혜가 귀한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죄의식의 결핍이라고 합니다. 죄의식이 없다는 거죠. 뻔뻔하게 살아갑니다. 잘못을 하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얼굴을 들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사람들이 입술로는 죄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기도할 때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너 죄인 맞아. 그러면 뭐라고 하죠? 뭐 너는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데 너 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또 그러잖아요. 말로는 죄인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죄의식이 철저할수록 구원의 은총이 귀한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야 구원의 은총을 알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담배를 뻐꾸금뻐꾸금 줄담배 피우는 사람들 있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을 마시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술집에 가서 집사님 그러면 한 절반이 돌아본다 그러잖아요. 사우나 가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절반이 예 그러고 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사우나 가는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갈 수가 있어요. 사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그 생활 속에는 뭔가 구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이제는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세속에 물든 세속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흡연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벌였다고 해요. 열띤 토론이 진행이 되는데 아마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금연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쪽 코너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분이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동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에게 담배를 피우게 하실 작정이 있었다면 연기가 나는 콧구멍을 아마 밑으로 향하도록 만들지 않고 저 머리 위에다가 위로 붙였을 것입니다. 어느 집이나 현관 문 정문에다가 구멍이 밑을 향하게 꿀뚝을 설치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꿀뚝은 저 뒤쪽에 위로 향하게 하지 정면에다가 밑으로 박아놓지는 않죠. 그래서 이분은 이야기합니다. 신체적 구조적으로 볼 때 사람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뭐 그 말이 재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박장대소하면서 검연으로 의견을 통일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전해진 해가 1885년 6월경이었습니다 그 초대 역사를 보면 처음에 예배당을 짓기 전에는 주로 예배 장소로 모인 곳이 남자들이 모이는 사랑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사랑방에 모이는 사람들은 주로 남자들인데요. 그 예배 드리러 오면서 다 옛날에 그 긴 담뱃대를 등에다 꽂고 교회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방에서는 예배가 주로 1부, 2부로 나누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1부에는 뭘 하느냐 하면 그저 상식적인 이야기 그리고 성경적인 이야기를 한 40분쯤 하고 또 계속하면 힘드니까 지겨우니까 한 30분간 휴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2부에 정식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1부와 2부 사이에 30분 동안 휴식 시간에 이거 긴 담뱃대를 들고 온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다 둘러 앉아서 담배를 이렇게 피우고 그리고 30분을 지나고 나서 30분 그 모인 사람들이 다 담뱃대를 들고 담배를 피웠으니까 그 방의 기운이 공기가 어떻겠습니까? 담배 연기로 가득 찼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우리 2부 예배 전에 우리 담배를 피는데 이거 좀 이제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담배를 끊어야 된다라는 전통이 생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담배 자체가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죠. 자, 그걸 하나 예로 들지만은 뭐 그뿐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면 믿기 전에 모든 세속적인 삶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좋지 않은 것은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속적인 삶을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나 이런 모임의 단체에 가지고 오는 것은 옳지 않죠. 근데 그걸 자꾸 가져오게 되면 예성품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옛날에 술에 찌들어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술을 안 마시는데 꼭 언제 술을 생각하냐면 성찬식 할 때. 성찬식 할 때 한 잔 받으면 옛날 생각해서 이렇게 입맛 다지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습관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 뿌리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독초와 숙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옛 성품에, 옛 뿌리에 거름을 주는 것인가, 물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성품에 좋은 거름을 주는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떨 때는 좀 과격한 표현들이 나와요. 사람에게 이 짐승이라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괴테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사람 어디다 갖다 놔도 별 쓸모양이 없다, 그 이야기잖아요. 로마서 1장 21절에 바울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면은 그 생각이 그냥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사람이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웰러라는 사람도 말하기를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정말 그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는 거죠. 비록 가진 것은 적다 할지라도 늘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느 분이 말하기를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뭐냐,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잖아요. 식사하는 것이나 잠자리나 뭐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나 수도원에서나. 그러나 감옥에서는 늘 불평으로 가득하고 수도원에서는 감사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는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수도원에 있는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도원에 있는 사람은 늘 감사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라 크리스토스톰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는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입사 면접 시험에서 사장님이 종이에다가, 큰 종이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어가지고 면접생들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여기에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그들 많은 사람들이 예, 점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큰 종이에 그렇게 점이 찍히니까 유난히 그 점이 크게 보여서 정말 아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큰 종이, 흰 종이가 보입니다. 검은 점보다는 더 넓은 흰 종이가 유난히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이 회사에 들어오면 이 회사의 단점보다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개발해서 많은 일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작은 점 따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장이 누구를 뽑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그 넓은 종이 중에 점 하나 보이는 걸 가지고 뭐 왜 거기 점이 찍혔냐, 뭐 점이 눈에 크게 들어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건 무시하고 큰 종이에 얼마든지 거기에 많은 것을 써놓을 수 있는. 여러분 사람마다 흠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요. 여러분 흠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흠이 있어요. 한두 가지 흠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장점은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작은 그 흠을 찾아서 저 사람만 저래서 나빠, 저 사람만 저래서 나빠, 그 작은 점에 꽂혀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가졌을 때 한 여자가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여자를 비난하고 이 귀한 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책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고 이 여자의 행한 이 일은 복음이 증거되는 온 세상에 이것을 말해서 그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지요. 그 중에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0명이 고침 받았는데 다 어디 가고 이 한 사람만 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주님의 의의 병기로 드려서 주님의 나라에 힘써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